자, 이번 시간에는 죄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개념이 죄와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 이 죄에 대한 개념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성경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했는데 그 죄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면 단순히 법을 어기는 것이나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약간 결함이 있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공로를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이 왜 죄인인가? 죄가 무엇인가? 왜이 죄가 사람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바른 개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죄가 무엇이냐? 정의를 내리자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결국 사람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기를 살인과 강도와 간음과 거짓과 불의와 탐욕과 사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죄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 자체가 죄라기보다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악이라고 부릅니다.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근본적인 죄는 무엇인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죄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느냐?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시편 32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영 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범법. 동그라미 치세요. 죄, 동그라미 치세요. 불법, 동그라미 치세요. 요세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죄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로 우선 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죄라는 단어인데, 이 본래적인 의미는 사수가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겨냥한 목표에서 벗어날 때, 정해진 목표에서 벗어나서 빗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거룩하고 선하신 성품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나고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들, 이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단어는 범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범법. 영어로 보면 transgression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두 가지 단어로 되어 있어요. trans. 이 trans라는 것은 이 경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grass라는 것은 step, 발걸음을 이야기하는데, transgress라는 이 경계선을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해진 경계를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이 정한 테두리가 있어요. 그 테두리 밖으로 넘어가면은 범법이라고 합니다. 법을 어겼다. 법, 명령, 규칙을 위반하는 것을 가리켜서 범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정하신 법,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구체적인 예가 디모데전서 2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다. 여자는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말합니다. 이브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속아 넘어가서 범법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이브가 어떻게 범법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위반한 것이 범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에서는 율법을 어기는 것, 율법을 범하는 것이 바로 범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단어는 불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시편 32편 2절에 나오는 불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본래의 의미는 뭔가를 구부리다, 비틀다, 왜곡하다. 정상적인 곧바른 것이 아니라 비틀어지고 왜곡되고 변형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비틀고 거스르는 것을 가리켜서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죄는 죄, 범법, 불법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성품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죄는 개인의 인격이나 행실이나 도덕성이나 준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수양이 부족하다라든지 대한민국 법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형법에 나오는 살인이나 사기나 도둑질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죄인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집트의 파라오도 자기 죄를 인정했습니다.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결과로 이집트의 재앙이 떨어지니까 혹독한 재앙 가운데서 아이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이번만은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I have sinned. 내가 잘못했어. 나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주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사울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들을 모두 진멸하라. 그리고 그들의 가축이나 소유를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겼어요. 살찐 짐승들을 다 가져오고 아말렉의 왕 아각도 포로로 사로잡아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대언자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받죠. 책망을 받고서는 하는 말이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그러나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자기 후회와 자기 반성이지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그 은을 돌려주면서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고 내가 범죄했다. 자기 죄를 고백을 했어요. 하지만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겁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대언자 나단을 통해서 책망을 들었어요. 책망을 듣고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내가 바세바에게 못할 짓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아에게 정말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는 하나님께 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반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명령을 위반했습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조금 더 훌륭하냐 못하냐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어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런 죄에 대한 바른 개념이 있어야 다윗처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를 모르면 진정한 회개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순한 후회나 반성이 아니라 회개를 하려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죄는 하나님하고의 관계 문제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알면은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죄는 하나님께 짓는 거라고 했죠? 그럼 죄는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환자에게 명령을 하시기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하는 거하고 내 죄의 사면을 받았다 하고 선포하는 거 어느 게 쉽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느 게 쉬울 것 같아요? 저는 둘 다 어렵습니다. 저는 둘 다 못합니다. 근데 병 고치는 거는 의사도 합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의 사면을 받았다. 그리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고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병나한 거 그걸 주목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사면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그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자, 그럼 죄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네 가지만 꼽아보았습니다. 이거는 죄 자체라기보다는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 그 죄악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정 목사님하고 예레미야 열심히 읽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자체가 거짓되고 사악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에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신성 모독이 다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상태가 바로 죄로 인해서 그렇게 오염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과 동기가 죄악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직까지 간음을 저지르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살인을 시행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자,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이미 벌써 간음한 자요 살인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동기가 죄로 오염되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 실제로 죄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행위를 통해서 구체적인 죄가 죄악된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무언가가 결핍된 상태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않은 것은 다 죄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뭔가가 결핍된 것, 믿음이 빠진 것, 선을 행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실제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 다 이런 것이 죄로, 죄악된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의 죄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죄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죄라고 했습니다. 길을 잃은 양과 같이 하나님의 길로 걷지 아니하고 각각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유심히 살펴보면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누가 각각 자기 길로 갔어요? 우리는 위라고 돼 있죠. 위. 우리 모두가 위 have turned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나고 살아갑니다. 이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실질적으로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각 개인이 짓는 죄가 있습니다. We have turned 다음에 everyone to his own way라고 되어 있죠. His own way. 각 개인이 자기 길로 갔다는 겁니다. 각 사람이 또한 개별적으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고 또 죄악 덩어리이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나는데 그 사람 자체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로 자기 스스로도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잘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로마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여기 보니까 아담에서 모세에 이르기까지 아담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않은 사람에게도 사망이 군림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망이 뭘까요? 지옥을 말합니까? 둘째 사망, 영원한 불호수를 말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게 되었다, 아담의 죄 때문에 둘째 사망에 이르렀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아담에서 모세에 이르기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사망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사망은 지옥이나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사람들 중에서 아담이 지었던 그런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다든지 그런 반역을 안 저지른 사람들 위에도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 육체적으로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아담에서 모세까지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안 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사망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지옥에 들어갔다든지 영원한 불호수 속에 들어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고 모세의 시대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몸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담의 죄가 실질적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가 실질적으로 뭔가 행동으로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진 않지만 어린아이가 죽죠. 왜 죽습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사람에게 육체의 사망이 찾아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죽는 겁니다. 만약 사람들이 각기 자기가 직접 죄를 행해야만 그제서야 사망이 찾아온다고 하면 어린아이들이 죽지 말아야죠. 하지만 아담에서 모세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어린아이들이 육체의 사망을 누구든지 경험합니다. 왜 죽습니까? 아담의 범죄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담의 죄가 아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인류 종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경우에 언약주의 신학에서는 이 부분을 가르칠 때 종족 대표설이라는 걸 가르칩니다. 뭘 말하느냐 하면 언약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하고 아담 사이에 계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옵니까? 계약이 안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했지 아담과 계약을 맺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창세기 2장에 안 나옵니다. 다만 번역이 잘못된 성경의 번역이 잘못된 그들은 사람들과 같이 언약을 어기고 그 부분을 사람을 아담으로 일반 현대 역본들이 바꾸어서 그들은 아담과 같이 언약을 어기고 이 성경 구절을 위해서 호세아 말씀에 나온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아담하고 하나님 사이 계약이 있었다. 그런데 그 계약은 지구상의 인류가 쭉 태어나기 이전에 아담하고 하나님 사이에 아담이 온 인류를 대표해서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아담이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인간 종족 전체가 죄인으로 간주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으로 간주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죄인은 아닌데 죄인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은 우리 축구 시합을 할 때 승부가 안 나가지고 이 청팀하고 백팀에서 주장 한 명씩 나와가지고 대표로 승부차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결정하자. 근데 상대방 주장이 찬 공은 우리 골대에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우리 주장이 찬 공은 상대방 골키퍼가 막아냈어요. 나는 공을 찬 적이 없는데 우리 주장이 잘못해가지고 우리 팀 전체가 진 거예요. 실질적으로 진 겁니다. 근데 나는 지지 않았어요. 우리 주장이 진 거예요. 하지만 그 영향력은 내게 미친다는 겁니다. 종족 대표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담의 죄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그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에 있는 아담의 후손들이 모두 다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간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죄는 짓지 않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믿습니다. 12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분명히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한 부분으로서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죄인으로 간주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실제로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의 제기하실 분 있습니까? 내가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영생불사할 텐데.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 없습니다. 누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이 사람은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아직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담 안에 있던 자라고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십일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릴 때 레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아들이 레위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레위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직 자기 조상들의 배속에 있을 그 당시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태어나지 않았지만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실질적으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으로 간주된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이 가지고 온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은 죄로 오염된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태어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죠. 하지만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형상을 따라서 아들을 낳았어요. 셋을 낳았습니다. 셋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죄로 오염된, 죄로 인해서 일그러진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태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마찬가지 아담의 죄악된 형상 그대로 태어납니다. 마치 붕어 빵틀이 있는데 이거 붕어 빵틀 금속판을 어떻게 휘든지 해가지고 찌그러뜨리면요. 그 다음에 붕어 빵 찍어내면 전부 찌그러진 붕어 빵밖에 안 나옵니다. 아담 안에서 벌써 이런 죄로 인해서 오염된 그런 형상을 우리가 받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사람은 불법 가운데에서 죄 가운데서 수태되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다기보다는 죄인이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또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육체의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의 몸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죄악된 성품과 속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또한 자기 스스로 죄를 선택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5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인 동시에 또 우리 각 사람은 또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이나 에스겔 18장 4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로 인하여 아버지들을 죽이지 말며 아버지들로 인하여 자녀들을 죽이지 말라.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뭘 말합니까? 모든 사람은 각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있는 그 상태 그 자체가 죄악이고 죄고 또한 그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짓는 그런 죄가 있다는 겁니다. 아담의 죄가 육체의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가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만약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영존하는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둘째 사망이요. 영원한 불호수에서 당하게 되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인 이상은 다 죄악된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한 실질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때만 죄들의 사면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조금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 있어가지고 두 가지 좀 특별한 죄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이 있는데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형제란 말이 나오는 걸 보니까 분명히 크리스찬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된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읽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이 철렁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내가 분명히 죄와 심판과 사망에서 벗어났다고 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요 죄 저지르면 내가 이제 구원에서 떨어지고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는 게 아니냐 그렇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몸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게 있다라고 목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는 사람에 의해서 자기 피를 흘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인간 정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인죄는 사형이 집행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에서 인권 존중, 범죄자 인권 존중하느라고 사형제도를 폐지한답니다. 우리나라 역시 사형 제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10여 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자 인권, 인권위원회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죄인들에 대해서 판단의 공의가 집행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줄을 모르고 흉악범죄가 갈수록 더 늘어납니다. 살인과 강간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따끔한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의 법도가 바로 서야 하는데 이 사형제도를 집행하지 않고 법은 있지만 법을 법대로 집행하지를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참 부패하고 타락한 어떤 고린도 교인 중 한 명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의 육체를 멸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지옥에 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육체를 멸했다는 것, 죽였다, 죽도록 내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남아있으면 그리스도인의 선한 간증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도 교회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앞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그보다 더 흉악하고 무서운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징계로 육체의 생명을 취해가지고 먼저 데려가시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판 돈 얼마를 숨기고 마치 그걸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양 사도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것입니다. 만약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교회 질서가 무너집니다. 앞으로 그렇게 위선자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 바쳐야 되는데 다 안 바치고 일부 빼돌렸다고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위선적인 행동을 통해서 성령님을 속이려고 하고 또 신실한 자들의 그런 모임인 교회에 죄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단호한 본보기로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가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서 30절 합당하지 않게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 있어서 그런 자들 가운데에서 병든 자들도 많고 잠자는 자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주의 만찬은 참 소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았다는 것과 이 빵과 이 잔을 함께 나누는 모든 형제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형제 자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냐면은 뭐 회개기도 안 하고 이거 먹어가지고 천벌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주의 만찬을 취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의 만찬에는 분명히 누룩이 없는 빵과 누룩이 없는 포도 주스를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서는 와가지고 술을 마시고 취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하고 함께 성도들 함께 모였을 때 먹으라고 했는데 자기들끼리 먼저 와서 자기들 혼자 신나게 먹고 마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지가 가는 사람들 누가 늦게 옵니까? 자유인이 아니고 노예 생활하는 사람은 교회에 늦게 올 수밖에 없어요. 와보니까 다 먹어치우고 없어요. 너희가 왜 업신여기느냐?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냐? 너희 집에 먹을 것이 없느냐? 왜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는 자리가 주의 만찬인데 너희가 그 만찬을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잠자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구원 취소가 아닙니다. 그의 육체를 죽여서 교회에 폐를 더 이상 끼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죄에 대해서 반복될 수 있고 심각할 수가 있고 교회 성도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미치는 그런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래 다 용서하마가 아니라 육체를 죽여서라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질서를 바로잡고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회방죄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말씀에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령 회방죄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신성 모독의 죄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나와요. 무서운 말씀이죠. 이 마태복음의 전후 맥락과 이 수신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걸 무조건 일반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누가 그렇게 하느냐면 은사주의자들이 자기들 성령 집회한다고 뭐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이러는데 그 비성경적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걸 비방하면 성령 회방죄에 걸려서 영원토록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근데 이 문맥은 그런 문맥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일어났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내가 왕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메시아 표적을 보여주었어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구약성경 이사야에 나오는 메시아 표적을 다 보여주었어요. 그럼 백성들 반응이 어떠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내주신 그 메시아 왕이 오셨다 하고 왕을 영접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그런 메시아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이것은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다. 마귀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마귀들을 쫓아낸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신성모독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따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죄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그분이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행하실 때 그 앞에 찾아가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땅에서 메시아 표적을 행하고 계시느냐? 지금은 아닙니다. 세 번째, 그분께 그분의 면전에 대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 사역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비난을 해야 됩니다. 은사주의자들에게 성령 집회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비판한다고 해서 신성모독죄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이야기해야 신성모독이지 은사주의자들이 신도 아닌데 그들에게 비난하는 게 어떻게 신성모독죄가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계실 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성령회방죄, 뭐 신성모독죄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신약교회하고는 무관해요. 이 신성모독의 죄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만약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그토록 중요한 내용이라면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복음서, 요한복음에 나와야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해당 사항은 없으니까 이 부분이 다 빠져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오직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 성령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그가 오시면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미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이것이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거절을 하고 성령님께서 죄악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고 복음도 들려주시는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부를 하면은 나중에는 점점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기가 점점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끝내 안 받아들이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용서받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간은 두 가지 카트라인이 있어요.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숨이 끊어지기 전에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언제 세상에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믿는 자들을 데리고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무시무시한 환란을 겪게 됩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에서도 환란기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가지는 자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극도로 믿기 어려운 환경이 될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지배하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핍박과 고난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 좋은 시기에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 그런 환란기 가운데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좋은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끝끝내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마침내 그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없는 곳에서 저 불호수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오죠? 여러분 믿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아주 그냥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러진 않습니다. 믿는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이거는 우리 신분은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신분입니다. 이걸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컨디션, 우리 상태는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기복이 심합니다. 어떤 때는 막 열심을 냈다가 어떤 때는 조금 의기소침했다가 죄를 짓기도 하고 낙심했다가 어떤 때는 또 용서와 회복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다가 우리 포지션은 하늘에 있고 우리 컨디션은 이 땅에서 점점 포지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 차이를 줄이는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죽을 때 되어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끊임없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점점 죄를 멀리하고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점점 죄를 적게 짓고 하나님께 더 많이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우리 역시 죄를 짓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과 형벌을 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다만 그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겠지만 상처나 흔적은 남기 마련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요한일서 1장 6, 7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하고 정상적인 교제관계를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고 죄가 조금도 없는 분인데 내가 죄악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꺼림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고백한 바와 같이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그런 기쁨을 빼앗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빼앗기지 않지만 구원의 기쁨을 일시적으로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시편 66편 18절 말씀과 같이 내가 만약에 죄악에 내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기도 생활이 죄로 인해서 방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개 한자로 적어놨죠? 뉘우칠 회자입니다. 자기 죄악을 슬퍼하고 탄식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울고 불고 대성통곡하면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자기 죄로 인해서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뒤에 나오는 고칠 개자입니다. 이제는 죄 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걸로 내가 잘못했다 후회하고 탄식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있으면은 가른주다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Repent, 회개한다는 말이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그리고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서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변호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화해 헌물이 되시고 그분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짓고 나서 후회하고 회개하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예방이 중요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은 철저하게 예방을 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처럼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숨겨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럼 죄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세 가지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성경 속에 들어있어요. 성경 속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 성경 속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숨겨두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은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하고 맞지 않는 것이구나, 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구나 내가 알고 그 말씀이 나를 죄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열심히 읽고 배우며 더 좋은 거는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암송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해 두십시오. 그래서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